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정권 이양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선거 관련 연설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자신이 일부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비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8년 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자신도 일부 매우 큰 차이점이 있었던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부시 전 행정부는 원활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어제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패배를 인정한 뒤 행한 연설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열린 마음으로 트럼프 당선인에게 국정을 이끌 기회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접촉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가졌으며 오는 17일 미국 뉴욕에서 두 사람이 회동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통화에서 미일 동맹은 공고하다는 점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도 미국과 일본은 탁월한 동반자 관계이며 이를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도 이날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공고한 미한 동맹과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반이민 정책으로 불편한 관계인 멕시코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도 어제 당선 소식이 알려진 직후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유럽연합 고위 관리들은 조속한 미국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위해 트럼프 당선인을 유럽에 초청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지난해 서방주요 6개국과 합의한 중수 제한량을 올해 두 차례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란 정부가 올해 1월 핵합의 이행 이래 중수 제한량 130톤을 초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이란 정부가 아락 핵시설 등에서 원자로에 사용되는 중수 130.1톤을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초과된 중수를 수출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며 이란이 이를 IAEA 측에 숨기려 하지 않았다고 언급된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2월에도 중수 130.9톤을 보유해 제한량을 초과했지만 주요 6개국으로부터 큰 비난은 없었습니다. 미군은 지난 1년간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한 연합군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 6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도 연합군이 공습을 시작한 지난 2014년 8월 이후 전체 민간인 인명피해는 사망 119명, 부상 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미군에 의한 민간인 사망은 전체 연합군 공습 피해의 3분의 2에 해당됩니다. 인권단체들은 그러나 실제 민간인 피해 규모는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청은 오늘 크림반도 내 군사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을 공격하려 한 우크라이나인 테러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보안청은 이들이 폭발물과 무기를 갖고 있었으며 우크라이나 국방부 출신 정보요원들로 구성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러나 러시아 보안청의 이 같은 발표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우크라이나 군인사 중에 체포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러시아 보안군에 의한 또 다른 날조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강력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현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내년에 집권할 트럼프 행정부에 핵 강국인 자신들과 상대해야 할 부담만 안겨줬다며 북핵 정책의 전환을 압박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고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는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1.5 내지 3m로 높게 일겠고 앞바다는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하루 만에 성사된 전화통화에서 양국은 두 나라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측은 차기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12일 전화통화를 하고 강력한 미한 동맹과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2일 오전 9시 55분부터 10여 분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고 미국과 한국의 안보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며 미한 동맹 관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의 초석이 되어온 만큼 앞으로도 동맹 관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100%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미한 양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호한 대응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통화가 트럼프 캠프 측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성사된 것이며 미한 동맹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진혁 대변인의 10일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오늘 통화도 트럼프 캠프 측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서 한미 동맹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정상 통화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보다 하루 앞서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전을 발송하고 미한 간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오바마 현 행정부와 트럼프 차기 행정부 간의 정책 기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9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미 대선 결과가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북핵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인수위 단계부터 미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9일 미 대선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미 대선 결과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온 만큼 각 분야별로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 공약을 점검하고 심층 분석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 외교 안보 분야 주요 인사들과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로서는 미국의 신행정부 하에서 한미동맹을 가1층 심화 발전시키고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한편 한미의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이 트럼프 당선인의 후보 시절 발언과는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미 차기 행정부와 한국과의 동맹 조약이 잘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기존의 미한 간 합의 사항에 대해 미국 측과의 공조 속에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드러난 대북 정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와 국방을 담당할 새 인물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정책에 대해 대부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 이따금 언급한 북한 관련 발언들로 대북 정책 방향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답변을 유보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과 국무와 국방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을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예측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국제전략연구소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 사무소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But it does indicate that Trump on the one hand is unpredictable and he's a deal maker. His negotiation is his.
비록 트럼프 당선인이 예측 불가능하지만 협상 능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 국무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밥 코커 공화당 상원의원이나 국방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 스티븐 헤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은 과거 북한과 대화에 나선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도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He has expressed a willingness to engage in direct dialogue, as did President Obama early after his victory. So we'll see what kind of window.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8년 전 북한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 역시 이런 의지를 표명했고 이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엔 중국과 러시아와 더 깊은 협력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도 포함된다고 노퍼 부회장은 덧붙였습니다. 노퍼 부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아시아 태평양 문제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것이며 이들 중에는 공화당 행정부에서 관련 일을 해본 인물들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독자 제재 방안 등을 포함한 현재의 미 대북 정책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는 상황에선 당장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현재 미 의회가 북한 문제에서 초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On North Korea, however, I would say you have a very united Congress where both the Democrats and the Republicans have a very similar view.
현재 의회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더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는 등 북한 정책에 있어 단합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할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이런 의회의 시각에 동의하느냐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트럼프 당선인은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고 어쩌면 신경질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앞으로 4년간의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아시아 정책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 적이 없고 심지어 주목할 만한 아시아 정책 자문관을 내세운 적이 없다며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며 정상회담을 하겠다면서도 중국이 개입한 쿠데타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면서 국제사회의 일치된 정책인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유지하겠다거나 강화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언론들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관장할 주요 직책에 대한 하마평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무와 국방장관 인선이 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인터넷 매체인 폴리티코 등 일부 언론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각에 참여할 인사들을 예상하는 기사를 선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반도 관련해서는 국무부와 국방부의 수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눈길을 끕니다. 먼저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으로는 뉴트 깅그리치 전 연방 하원의장과 밥 코커 공화당 상원의원,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대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자들을 이끈 공로가 있고 상원 외교위원장인 코커 위원은 국무장관 제안이 오면 심각하게 고려해보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었습니다. 볼턴 전 대사는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과 유엔 대사를 지낸 대표적인 강경 보수파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는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의 외교정책 자문을 맡았고 현재는 폭스뉴스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의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한 뒤 트럼프 캠프에서 중요한 참모로 활약했던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도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장관으로는 스티븐 헤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짐 탈렌트 전 상원의원 그리고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2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국방정보국 국장을 지낸 마이클 플린 전 육군 중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플린 장군은 트럼프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플린 장군은 퇴역군 장성의 경우 7년이 지난 뒤에야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는 규정에 제한을 받습니다. 플린 장군이 국방장관이 되려면 연방의회가 이 규정의 적용을 면제해야 합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플린 장군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 자리를 맡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들은 또 일찌감치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던컨 헌터 연방 하원의원도 국방장관 후보로 지목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에서 8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일부 지한파 의원들이 패배했습니다. 미 의회는 그동안 북한 문제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서 한반도 관련 의제를 활발하게 추진하던 일부 의원들이 8일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우선 상원의 경우 재미 한인들과 북한 내 가족들 간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여온 일리노이주 출신 마크 커크 의원이 낙선했습니다.
Everybody, I have just called Senator-elect Tammy Duckworth to congratulate her on a well-fought race. I told Tammy that I would do everything possible.
커크 의원은 개표 결과가 나온 9일 패배를 인정하면서 경쟁자인 민주당 소속 태미 더쿼스에게 전화해서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인 더쿼스 의원은 이라크 전쟁 참전 용사 출신으로 연방 보훈처 차장과 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미 언론들은 커크 의원이 상원 의원이 된 지 1년 만인 2012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점이 재선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최근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몇 차례 말실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알래스카주 출신으로 북한의 도발을 앞장서 규탄해온 리사 머코스키 의원은 3선에 성공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으로 북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온 존 맥케인 의원도 일부의 전망과는 달리 6선에 성공했습니다.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조니 아이잭슨, 존 부지먼 의원도 각각 3선과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8일 전체 의석 100석의 약 3분의 1에 대해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하원에서는 대표적인 지한파인 캘리포니아 출신 마이크 혼다 의원이 낙선했습니다. 혼다 의원은 지난 2007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 미 하원 결의안 채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친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민주당 공동의장으로 한반도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여온 10선의 로레타 산체스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 도전했다 실패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이자 한국전 참전용사인 찰스 랭글 의원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밖에 대부분의 지한파 하원 의원들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공화당의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캘리포니아주에서 58%의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또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마이크 켈리, 바바라 콤스탁, 피터 로스캠, 애덤 킨싱어, 민주당의 제리 코넬데, 그레이스 맹 의원 등도 당선됐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를 통해 공화당은 10년 만에 백악관과 상하, 양원 모두를 장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높은 지지율이 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9일 기자회견입니다.
Our House majority is bigger than expected. We won more seats than anyone expected. And much of that is thanks to Donald Trump.
라이언 의장은 누구도 예상 못할 수준으로 하원에서 공화당이 큰 승리를 거뒀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덕분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인수인계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치 지형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 KI의 트로이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9일 VOA에 대북 정책은 대체로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Something which we've seen support both on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side for increased sanctions and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스탱거론 국장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지해왔다며 다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두 당의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4월 외교정책 연설에서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들은 반드시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ountries we are defending must pay for the cost of this defense. And if not, the U.S. must be prepared to let these countries...
이들 나라들이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스스로 방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후 줄곧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등 동맹들을 언급하며 방위비를 떠맡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가량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두 가지 예를 지적했습니다.
The first is that they pay about 50% of our personnel costs of being there.
Which comes up to around $808 million, is that correct?
That's correct.
In the last year, $808 million.
That's correct.
우선 한국이 지난해 기준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가량인 8억 800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분담이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어 해외 주둔 미군 가운데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부대 이전과 신축에 드는 100억 8천만 달러의 비용도 한국이 92%나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carry 92% of that, 92 cents on a dollar, Senator.
Thank you.
주한미군은 내년까지 한국 내 사용 부지를 기존 91개 구역에서 49개 구역으로 축소하고 부대를 평택과 대구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재배치하는 대대적인 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은 1967년에 발효된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근거한 겁니다. 이 협정의 5조는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일부 부담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991년까지 대부분의 주둔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했습니다. 그러다 1991년 미국의 재정 무역 적자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급성장한 한국의 경제력을 감안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해 한국의 분담금을 늘려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4년 체결된 9차 협정에선 한국의 분담금을 9,200억 원, 미화로 7억 9천만 달러로 책정하고 2018년까지 5년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정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한국의 분담금이 9,441억 원, 미화로 8억 1,700만 달러 정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1953년에 체결돼 이듬해 발효된 미얀 상호방위조약의 근거에 한국에 주둔 중이며 병력은 현재 2만 8,500명에 달합니다. 한국 외교부의 조준혁 대변인은 지난 3월 트럼프 후보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경고하자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미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방위력 유지 강화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을 위해서 기여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와 그리고 의회를 포함한 미 조야에서도 동맹국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충분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현상 유지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앞으로 동맹국들의 방위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과 핵 문제 해결에 앞장서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에 대한 탈북자들의 바람과 기대를 김현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에게 거는 미국 내 탈북자들의 기대는 한결같았습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모르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는 겁니다.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2014년 탈북한 김혜성 씨의 말입니다.
저는 재작년도에 탈출해서 자유를 만끽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절반짜리 자유고 우리가 누리는 행복도 절반짜리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 북한에서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도 못 느끼고 있으니 참 불이라는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문제와 강력한 정책을 실시해줬으면 합니다.
미주 탈북자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마영애 씨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인권 탄압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자는 청원 운동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김정은이도 우리가 지금 국제 ICC에 이제 그 회부해서 국제사회가 징벌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꼭 이 문제에 오른손 들어주실 걸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탈북대학생 조은혜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 이제 북한 인권을 향해서 외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인권 단체들도 많은데 저희들의 목소리에도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고 좀만 더 관심을 두고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탈북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처음 입국한 데보라 최 씨의 바람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야 바라는 점이 한 가지죠. 그냥 북한 인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북한 인권에 되게 도움이 되는 많은 정책들을 좀 연구하셔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것들을 내는데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미국 내 탈북자들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겁니다. 3년 전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정혜민 씨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압박을 하든 대화를 하든 어떤 방법에서든 전 이 북핵 문제를 꼭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탈북자 김혜성 씨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 행정부가 북한에는 보다 강력한 경제 제재, 즉 그들이 자금수를 처방하는 제재, 금융 제재와 함께 또 군사적인 제재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들이 계속 핵 개발과 미국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정책을 실시해 줬으면 합니다.
탈북자들은 또 미국이 더 많은 탈북자를 받아들이고 이들이 미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미국 입국을 위해 3년 넘게 태국에서 기다려야 했다는 탈북자 정혜민 씨는 더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정말 우리가 미국에 온 거는 천국에 온 기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들어오는 게 정말 힘든지는 모르겠어요. 들어오는 길을 좀 빨리 수용을 해가지고 우리 북한 사람들도 미국이 어떤 나라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마영애 씨는 탈북자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의 하나원 같은 정착교육시설을 설립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정착교육시설을 그냥 이제 다른 나라 난민들과 같이 얽혀놓지 말고 바로 그런 난민 쉘터로 가서 올바른 이제 미국에 대한 관점과 이런 그 교육을 제대로 받고 미국 사회에 정착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 탈북자들은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 등 물품이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를 겨냥해 북핵 정책의 전환을 압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으로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윤곽을 드러낼 때까지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미국이 바라는 북한의 핵 포기는 흘러간 옛 시대의 망상이라며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다음 날인 10일 논평에서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내년에 집권할 새 행정부에게 핵 강국인 자신들과 상대해야 할 부담만 안겨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논평은 특히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지난달 말 미국 외교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이야말로 심중한 충고라며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책 작성자들이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9일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시점에 맞춰 선택을 달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미국이 핵 강국인 북한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를 결심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의 이 같은 논조는 트럼프 당선인을 겨냥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제재를 추구해온 기존 대북 정책을 바꿀 것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매체들의 논평에 대해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다며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힐러리가 그동안 보여준 성향을 봤을 때 굉장히 매파의 성향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은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 것보다 아직 정책의 맥락은 큰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를 선호했던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트럼프가 아직 어떤 스탠스가 나올지는 지금 북한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좀 기다리면서 희망적 사고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주장했고 유세 과정에서 한국의 핵무장 허용을 언급하는 등 극과 극의 발언을 한 만큼 북한으로서도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책 노선이 보다 분명해질 때까지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문제와 관련한 인선은 내년 6월은 돼야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때까지 트럼프 측의 대북 메시지들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도발 여부를 저울질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화의 장이 기회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도발을 먼저 가버리게 되면 특히 트럼프같이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니 자기가 대화도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 앞에다 대놓고 도발을 해버리면 그것마저 오히려 더 접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그 어떤 메시지 어떤 대화라든가 이 대북 문제에 대한 메시지 어떤 이렇다는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는 약간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북한이 미 차기 행정부의 핵 보유국임을 각인시키고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의 협상력은 핵능력 고도화의 완성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이 완전히 북한을 사실상 핵구역으로 만들 단계가 아닌 상태에서는 북한은 지금 뭘 해도 협상이나 제재 국면에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물론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냐를 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자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고도화 조치를 우선순위로 둘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5주기 기념일이 있는 다음 달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인 내년 1월 8일을 즈음한 시점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외교부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 국면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어려운 데다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견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까지 북한이 핵전력 완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틀을 마련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건 교수입니다.
제재는 필요합니다. 근데 제재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죠.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대화와 협상이 불가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최소한 북한을 제외한 5개국 간의 사전에 대한 그런 협의와 동의는 필요하다, 공감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특사를 보내서 이렇게 바이레터럴하게 양자 간의 그런 협상과 그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죠.
여기에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서 미북 협상이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북핵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북한과 탐색적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7일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조윤영 중앙대 교수입니다.
실제로 미국 조야나 몇몇의 관료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은 비핵화와 협상의 병행론 그리고 평화협정에 대한 병행론이 상당히 그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바마 정부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미국 간에 있어서의 미북 간에 있어서의 직접 협상이 하나의 그 중요한 테마로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발간된 미국 외교협회 보고서는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문턱을 낮추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말 말레이시아에서 이뤄진 미북 접촉도 차기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둔 양국 간 탐색전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중국 정부 역시 북한의 사체 실험 이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병행 추진을 주장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이에 따라 국제사회 대 북한의 대결 국면이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때를 대비해 한국 정부가 한국판 평화체제론을 수립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서강대학교 김재천 교수는 북한의 사체 핵실험 이후 미국 내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고려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전개될 협상 국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전체제의 당사국으로서 그러니까 지금의 정전체제를 어떻게 하면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의견 정리가 돼야 되고 대화에 이제 그 테이블에 올라왔었을 때 우리가 분명히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북한이 충족시켜야 되고 이러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조성을 갖다 해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평화체제의 안이 한국판 코리안 버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단기적으로 검증 가능한 핵동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달 18일 열린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토론회에 나선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김정은이
뭐 당장 비핵화 협상에 나오든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는 어찌 보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추구할 그런 성질이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 목표로 설정을 해서 북한이 병진 노선 대신에 비핵 경제 이거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줘야 되고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대북 제재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북핵 위협을 어느 수준까지 근본적으로 제거하느냐에 대한 한국과 관련국들 간의 인식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핵 동결에서 근본적인 북한의 핵 폐기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지적됩니다. 당국대학교 이동민 교수입니다.
비확산을 이제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이제 중시하는 당사자국들과 그 실질적인 북한의 핵 위협을 가지고 있는 한국 간에는 이제 현저한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만약 그 비핵화를 위한 공식적인 대화가 재개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관건은 1차적인 핵 동결 수준에서 근본적으로 핵 폐기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그 추동력을 받을 만한 그 정책 대안과 그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을 일정 기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북핵 육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비핵화 대화에 나올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손반망이 제재로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결코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도록 설득하면서 중국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된 뒤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미한 중 간 전략 대화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계 각국의 탈북민 단체들이 다음 주 북한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세계 북한 자유 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 행사는 전 세계 탈북민의 힘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탈북자 단체인 국제 탈북민 연대가 제1회 세계 북한 자유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 등지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유럽과 미국, 한국 등에서 독자적으로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진행했지만 전 세계 탈북민 단체들이 연대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단합되고 연합된 힘으로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알려야겠다 싶어서 이번 행사는 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역량으로 정착해 있는 탈북민들의 연대해서 북한 글로벌 세계 북한 자유주간을 개최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영국과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7개국에서 19개 탈북민 단체들이 참가한다고 김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세계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세미나와 인권선언 발표, 벨기에 유럽의회와 캐나다 토론토 시청 앞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사진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 앞에서 열리는 북핵 반대 시위와 프랑스 주재 북한 대표부 앞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개선 촉구 시위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탈북민 단체들은 북한 정권 규탄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행사에 동참한다고 김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이런 행사들을 통해 탈북민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 열악성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탈북민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탈북민들이 그냥 이렇게 북한 탈출해 나와서 정착하는 데만 국회에 있는 탈북민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구성과 저항력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제는 그 힘을 분산할 때라는 그 힘을 전 세계에 널려있는 탈북민들의 연대된 힘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주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전 세계 탈북민들의 힘이라는 그 포인트로 저희가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김 사무총장은 전 세계 탈북민들이 연대하면 북한의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며 세계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통해 그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난 8월 말 수해로 폐허가 된 함경북도 일대를 찍은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사진을 통해 드러난 피해 현장의 모습을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 글로브사가 지난 9월 14일 포착한 위성사진에는 두만강과 인접한 함경북도 무산군과 회령시의 마을이 토사로 휩쓸려간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8월 말과 9월 초 태풍 라이언록이 강타한 이 지역 마을은 말 그대로 폐허가 됐습니다. 주택 수백여 채가 모여있는 마을 단위의 지역 최소 3곳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일부 지역엔 중장비가 동원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같은 지역을 찍은 위성사진과 비교해 볼 때 주택은 물론 학교로 보이는 건물과 논 등에도 토사를 동반한 큰 물이 지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은 수위가 높아져 회령의 경우 중국과 국경을 잇는 다리 아래에 있던 모래섬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또 네모 반듯했던 논밭은 황토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무료 제공 서비스인 구글 어스에 공개된 이들 사진은 당시 참혹했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엔은 수해 직후인 지난 9월 6일에서 9일 수해 지역을 답사한 뒤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지 학교와 유치원, 보육원이 모두 파손됐다며 이번 홍수 피해는 50여 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산군의 피해가 가장 크다며 5만여 가구가 수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실제 위성사진을 보면 무산군의 피해 상황은 충격적입니다. 무산군은 두만강변을 따라 이어진 약 1.2km 일대 마을이 전부 폐허가 됐습니다. 국제적십자사가 최근 공개한 수해 현장 동영상에는 무산군 수재민들이 현재 국제사회가 마련해준 임시 천막에서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8월 말 홍수로 집을 잃은 37살 박은혜 씨는 이 동영상에서 홍수로 마을 전체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서 밟고 있는 자리가 여기가 길이고 그다음에 저기 저 지금 이 대원스님 연구실 앞은 이 앞에 쭉 이 앞에 이렇게 하단이랑 있고 예 여기 꽃이랑 피고 그다음에 여기는 유치원 아들이 마당이 막음에서 군에도 있고 이렇게 이 이리고 여긴 길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강변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강이 흐르는 데가 강이 돼서 다 돌석 쪽에서 이런 제방공사까지 한 강이 됐습니다. 제방 높이가 내한테 한 이만큼 됐는데 구길 다 넘어났단 말입니다. 물이.
박 씨는 현재 남편 그리고 11살 된 딸과 함께 임시 천막에 살고 있다며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가 없어 밤에 불빛도 없고 얇은 이불 하나에 의존해 추위를 이겨내고 있다는 겁니다. 현지 주민 심혜선 씨도 8월 말 홍수로 모든 것을 잃고 임시 천막에서 살고 있다며 남은 것이라고는 그릇 몇 개와 얇은 담요, 이불 두 개, 그리고 식수 정화제가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수재민 33만여 명을 지원하는데 미화 1,5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목표액의 25%밖에 모금되지 않았다며 추가 지원 없이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관련 소식이 오늘 한국의 주요 뉴스로 떠오른 것 같군요.
네. 지난 몇 주째 한국의 방송과 신문, 인터넷 매체를 가득 채웠던 소식은 단연 최순실 사태 관련 보도였는데요. 어제와 오늘 트럼프 당선인과 새로운 미한 관계를 조명하고 분석하는 내용의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 보도 또 신문 지면이 우선 순위를 내줬습니다. 세계의 이변이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대선 결과, 미국 시민들의 반응, 또 선거에 패했지만 승복 연설을 멋지게 해낸 힐러리 클린턴의 소식도 함께 전했는데요. 이 한반도와 주변국에 미칠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시대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한국 신문과 방송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를 했고 미한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했다는 소식을 탑뉴스로 다루었고요. 한국은 트럼프 당선인과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과거 한국을 방문했던 소식, 또 정치계, 경제계 모두 미국의 새 대통령 체제를 바쁘게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대선 결과를 바라보는 한국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죠?
네.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시작되면 앞으로 미한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지 여론을 알아본 조사 내용입니다. CBS 라디오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한국 시각으로 어제 오후 2시,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시점부터 이루어진 전화 설문조사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 시대의 미한 관계는 어떤 것인가요?
세 가지 보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조사 방식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67%로 나왔고요. 지금의 오바마 정부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11.5%,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한다 5.7%, 잘 모르겠다가 15.8%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한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가장 많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부정평가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합하면 83%에 가깝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물어봤는데요. 한국 사람들 앞으로 미한 관계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안보 분야였습니다. 43.3%가 이 분야를 걱정한다고 답을 했고요.
네.
경제가 26.7%, 외교, 정치의 순으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오늘 주요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 통화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보도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한 관계 동맹 강화, 북핵 대응에 동의했다는 내용, 또 한국 제품이 우수했다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어떤 소감, 또 개인적인 한국 인맥에 대해서 좋은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네. 자,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한국의 반응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순실 사태 관련 소식 살펴보죠. 이 한국의 대기업도 이번 사태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기업 총수들을 소환하기 시작했군요.
그렇습니다. 최순실 사태 핵심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자금 모금에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그 의혹을 풀 수 있는 열쇠가 한국의 주요 대기업 총수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에 이루어진 청와대 오찬과 개별 면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내용을 얘기를 나눴는지, 검찰이 당시 참석자인 17개 기업의 총수 모두를 조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기아차그룹, LG그룹, 이 한국 경제계에 큰 손들이 포함이 돼 있군요.
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SK, CJ, 한화, 한진, 금호아시아, 부영, 뭐 한국의 이곳에 끼지 않으면 한국의 대표 기업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입니다.
네.
검찰은 이미 그룹의 임원과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서 그룹 총수들을 어떤 방식으로 소환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대기업의 총수가 검찰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는 것, 대외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검찰로 소환할 것인지 아니면 서면 조사를 받을 것인지 이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순실 사태 때문에 새로 생긴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순실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네,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생긴 한국 사회 집단 우울증세를 순실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상황이고 뉴스 보기가 두려울 만큼 답답한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지금 순실증이라는 이름으로 대신을 하고 있는데요. 최순실발 먹구름으로 생긴 분노, 실망감, 무력감의 허탈감까지 더해진 이 집단 공황상태의 우울증을 통칭하는 말로 인터넷상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오늘 한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화병 같은 것이라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최순실 사태 속에 모두가 가능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실증의 증세가 심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의혹을 사실로 확인해준 이 박근혜 대통령의 두 차례 사과도 순실증을 더하고 있는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최순실 씨의 딸도 지금 소환 대상이 될 것인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그 딸의 대학 부정 입학의 의혹, 학점 관련 의혹, 최순실 씨와의 인연으로 청와대 3급 공무원이 된 헬스 트레이너이기도 있습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명품 신발이 쌓여있다는 것을 본 시민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고 좌절감의 분노가 커지는 증상, 모두 순실증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만큼 최순실 사태를 바라보는 한국 국민들의 마음이 아프다는 뜻이 되겠네요.
네. 서민들은 사실 최근 그 청렴한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김영란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법을 어길까봐 떨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해도 뭐 틀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사회적 지도자들, 그 권력을 등에 업은 사람들이 저지른 일련의 사태에 망연자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청에 굴삭기를 몰고 돌진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공부해서 뭐 하냐는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촛불 시위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또 SNS에 올려진 최순실 사태를 꼬집는 풍자 패러디물이 공감을 받고 있는 것도 일종의 순실증의 증상으로 지금 꼽고 있는 겁니다.
진단이 나오면 빨리 치료를 받고 예전의 상태로 회복돼야 할 텐데요. 해법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까?
네. 뭐 전문가들이 다양한 방면에서의 해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최순실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책임자의 처벌 과정이 있어야 이 집단 우울 증세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 스스로도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는 것을 내려놓고 신뢰, 윤리, 책임, 존경 이런 그 긍정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역시 해법이 될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각에도 서울 청계광장 인근과 한국 곳곳에서는 대통령의 퇴진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오늘부터는 오프라인에서도 번지기 시작했고 정치인들도 참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전라남도 지역의 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오늘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박 대통령에 대한 해임명령서를 담은 엽서 5,300여 장을 청와대로 보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